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수요일에 모여서 14개의 교회가 함께할 때 각 교회에 맞는 각 개인에게 맞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강의를 해서 이 아구가 아파요. 아구가. 아구가 아픈 적이 별로 없는데 큰 아구가 아프다는 게 아,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약결론을 그 이틀 반 동안 집중적으로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담겨진 배인 부분이 있어요. 그 완벽하게 뭐 묵상해서 그걸 낸 것은 아니지만 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슝슝슝 봤어요.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휙 볼 때 보이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깊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할 때 정말로요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앉아서 보면서 이 어려운 책을 간만에 또 700페이지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700페이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어려운 또 딱딱한 말들, 평상시 먹던 은혜 말이 아니라 아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또 가르쳐자는 입장에서 최선 노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요 뭐가 이렇게 깊은 큰 블랙홀로 쭉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뭐 김마수 목사님께서 그런 가운데 처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들 목사님들 일찍 끝내시길래, 왜 이렇게 일찍 끝낼까 그랬더니만은, 저도 역시 더 일찍 끝내갖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복음 가득한 신학교를 두고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몇 년 전 그 두란노 대회 베네수엘라에 했을 때 그때 말라기가 크게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말라기가 이렇게 툭툭 되게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좀 의미를 주고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굳이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휙 이렇게 좀 느껴진 부분들이 있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공의란 얘기는 사법적으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엄벌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은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말라기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그분들에겐 공의로 왔는데 우리에겐 그 공의를 행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이렇게 와닿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 채찍이 단순하게 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방법임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4장 5절 6절 우리가 봤는데요. 무슨 말라기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말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물론 다 성경이 그렇지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물론 말라기는 자기가 외쳤던 그 고백과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 말라기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주변에 있었을 것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많은 선지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한 뜻이 되었고 예레미야만 다른 뜻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었거든요. 사실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매국노 같은 메시지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라기 시대에도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 딱 한 명만 있었으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한국, 지금 한국에 한 4만 개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도 선지자가 한 명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그 고백과 메시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모으셨고 성경을 구약을 39권으로 또 이렇게 꽁꽁 묶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든 계획들을 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말로 전달해 주셨고 그 말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물을 많은 과정과 논쟁들을 통해서 이 60년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무속인들은 경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귀신 들린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구난방 그냥 늘 때마다 다르게 갈팡질팡 알 수 없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은 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습니까? 법적으로도 어떤 큰 판단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신앙적인 것은 반드시 판단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자비 하나님이시고 당대 세계복음에 이르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앞에서 불신앙하는 그것들에 대한 그 엄정한 아주 공정한 판단과 그 징계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말라기에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과 제사를 중간에서 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이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 가운데 내용도 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의 모습이면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라기 시대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균적인 모습이었어요. 쉬운 얘기로 목회자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병든 것, 저는 것, 예물을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우가 비쌉니까? 벨기에산 돼지가 비쌉니까? 벨기에산 소가 비쌉니까? 예? 네? 한우가 비싼 거야. 그 무슨 말입니까? 품질 좋은 게 비싼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이 들어왔냐면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줄어들자 그들에게서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주는 거예요. 횟수가 주니까 드리는 제물들이 주는 거예요. 희생양들이 주니까 그 많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냥 드리는 아무런 그냥 동물이나 검술을 할 때 달 저는 거, 병신인 거, 병 걸린 것들은 제외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게 되어져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런 예배가 주니까, 쉬운 말로 적용합시다. 교회 헌금이 주니까 목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불 받아라 축복받는다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와 똑같은 모습이야. 레위인들은 나올 때 2만 2천 명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 전부 다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밥을 먹을 정도로 시대가 어려워진 거야. 예배가 줄었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사람들은 배고픔이 된 거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흠 있는 것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유, 눈이 애꾸면 어때? 그냥 잘라 죽일 건데. 다리 절면 어때? 금방 잘라서 구워버릴 건데. 이렇게 하면서 무분별하게 막 받는 거야.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였냐? 제사였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라기가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행위는 똑같이 한 거야. 하지만 그 내용은 없는 거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제사드리는 그 현장을 식탁으로 표현했어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더러운 떡이래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땅에 툭 떨어진 것을, 흙에 왕창 묻은 것을 주시면 드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흠 없는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경건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됐던 그 사람들, 거룩의 척도가 되었던 레위인들, 그들이 이런 모습까지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2장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절개마다 드리는 그 제물이 희생의 똥이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갈수록 구약이 진행될수록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거룩함들이 계속 불경건 속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구약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개의 선지서가 등장해요. 그 선지서의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그 모습이고 그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니까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리고 불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순정함이 없고 한 그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뻥치시는 분이 아니야. 너 죽어. 그러다가 야, 너 그러다가 너 진짜 피똥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뻥치신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김씨가 아니라 만군의 박씨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예배를 받음에 있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언약을 스스로 그들이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평균적인 모습이었고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니 백성들과 배고픈 제사장들이 서로 마음에 결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고 이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건 제사장과 레위 집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오실 지파예요. 이들 또한 왕권이 떠나지 않을 지파이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항상 앞장서서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냈던 지파예요.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할 때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야곱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런 지파예요. 그 지파가 어떤 상황에 머물렀는가? 유다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후대 중에서 메시아가 올 민족인데 이방인들과 막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지파로서 어떤 정체성, 유다지파로서의 언약을 다 이미 놓친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레위인 제사장들과 유다지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죠? 전체를 읽게, 12절 전체를 읽게 되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방신들과 결혼하는 유다인들, 유다지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를 드리는 자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향해서 또 레위지파를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레위지파가 이미 끝났어요. 레위지파가 이미 언약을 깨버렸고, 유다지파가 이미 언약에 대해서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4장 1절 말씀 보니까,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 너희 그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겠다. 약속한 것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걸 보응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죠? 시내산 준 게 뭐냐? 십계명도 주셨고요. 거기서 레위기를 주셨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왜 레위기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주제가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뭐냐? 모세의 명령한 법, 율법과 법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가 끝이 나십니다. 이거로 저주하고 끝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라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하느냐? 유다지파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레위지파가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혹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라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공의를 행할 것이지만 치료할 것임을, 치유할 것임을 말라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공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선지자, 4장 5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징벌할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항상 이런 말들이 같이 나와요.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이런 본문들을 한 세네 개를 동시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넘어가세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지금 열왕기 하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25장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588년도에 망해요. 586년도에 망해요. 망하는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디기야, 앞에 또 요시야, 요아하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한 유다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선대하고 멸망하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오늘 27절 3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을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포로가 되어서 바로 왕 바벨론 그 왕궁 근처에서 그 나라 주변의 왕국 왕들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잡음으로 해서 그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여호야킨이 그렇죠? 그때부터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한 거예요. 37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37세 미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37년 동안 감옥에 왕이 있는 거예요. 굶겨 죽이진 않았죠. 그래도 참담했죠. 그때 28절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무슨 말이냐? 이게 유다지파예요. 남유다 왕들이잖아요.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미 남유다가 망했어요. 망한 그때 37년 동안 왕이 감옥 생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발휘하셔서 그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왕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왕의 얼굴을 들게 하고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계속 용돈 같은 것들을 치사한 일이지만 그 남유다의 왕을 감옥에 두지 않고 건지시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불신앙으로 혹독한 징계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여기 옮겨 다녀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나단도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나단이야.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4, 15절 7장 사무엘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로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혹독하게 공의를 행하여서 징계하실 것이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 하나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요. 모세가 보내서. 그때 10명이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해요. 불신앙의 정탐을 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정탐을 한 거예요. 불신앙을 했던 20대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또 불신앙 때문에 바른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같은 그 공의의 대상으로 해당이 되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 거예요. 난 믿음 고백했으니까 나는 제외. 불신앙한 너희들은 뺑뺑이. 그게 아니라 불신앙한 그들 10명 때문에 그 불신앙했던 그 민족들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까지도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많은 징계,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를 받음으로 불신앙했던 20대, 20살 이상의 모든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죽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믿음했던 그 사람들은 공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져요. 이 부분들이 가슴에 툭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의의 같은 민족으로서 징계를 당하고 40년간 그 가는 거리가 190몇 킬로래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그걸 40년간 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딘 발걸음이었는가. 근데 그 고난과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 그 현장에서 그 공의는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수많은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한 사람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죽음을 가난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게 되어지지만 믿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똑같이 공의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징계 속에서 삶을 살아갔지만 가난을 들어가는 큰 가난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0년간 뺑뺑이 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있는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같은 걸 받고 다른 고백을 했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불신앙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그 공의 가운데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느낌만큼 그 좀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둘째, 잠깐 아들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내일 수료식 합니다. 수료식을. 군대 가서 가끔 사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요. 해병대 홈페이지. 현사모는 하루 종일 내내 클릭하면서 오늘 오를까 내일 오를까 그렇게 IT 분야에 밝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검색을 하면서 사진도 보이지도 않아요. 막 노안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돋보기 파가면서 아들 여기 있다고 따내야 그거 막 이거 아들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잖아. 그냥 다른 소대야 내가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죠. 이제 동영상을 보고서 뒷모습이에요. 5위 5,6변 5대대 2소대 36번이에요. 그걸 잘 몰라요. 그 모자를 막 그 생군하고 막 가는 그 모습을 그걸 보고서 캡처달라고 해도 캡처를 해주고 그거 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보고 울고 있고 편지 안 왔나? 너 우체통에 보고서 손 그냥 연체된 그 고지서만 오고 막 그걸 보면서 박창근들 안 가져가고 막 창규 안 가져가면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군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K9이라고 큰 자주포 조종사가 됐는데 잠시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저기 있는데 어쩌면서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밥도 안 준다. 엄마 올 때 초콜릿, 초코파이, 무슨 파이, 무슨 파이, 육아, 무슨 뭐 한 30가지 보냈어요. 올 때 사오라고 이거를요. 그리고 뷔페를 가고 싶고 통닭을 먹고 싶고 콜라를 먹고 싶고 오렌지 환타를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또 이빨이 사놨어요. 박스로 내일 가져가려고 또. 그걸 다 먹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은아 너 시험이 문제냐. 형 보러 와라. 7월 2일 시험인데 내일 또 출동월이 4시, 새벽 4시에. 야 이게 형제끼리 또 세서 언제 모이겠냐. 아, 뭐 또 우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싸워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으실까. 내 새끼 어딨나.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새끼를 보호하시고 내 새끼를 향한 그 눈들이 끄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제 생각에 하나님의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내 새끼 잘 크고 있나. 내 새끼가 저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린도 받고 있나. 아,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막 입안에 눈물이 싹 고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의를 행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기하고 버려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공의를 행하시는 그 이유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불신앙 가운데 그 불순종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임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내용을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기.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겁니다. 윤리적인 판단 기준, 이거죠, 이제. 욥이 자녀도 많고, 꽤 부자였고, 아내도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어떤 문학적인 글이지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죠. 내가 이 가정을, 이 사람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물론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할 정도의 레벨의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하죠. 욥은 늘 죄를 질까봐 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고 늘 죄를 질까봐 아주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식과 부인을 싹 죽게 했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자녀와 새로운 부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현사모가 죽고 도원대원 단위가 다 죽고 내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 새로운 아이들을 7명을 낳으면 즐겁겠습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즐겁진 않을 거예요. 우리 용원 장로님이 지원이 하원이 라키를 최원사님을 다 보내고 더 훌륭한 부인 더 훌륭한 자녀를 얻으면 치아를 확 드러내면서 웃으시겠단 말이에요. 예? 아, 생각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네 명을 다 보내게 하고 서로 자녀를 주면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욥기를 두고서 윤리 기준으로 이게 맞냐 틀냐 따지려고 인식을 적은 게 아니라 욥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에 의한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게 한 고난이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벌과 징계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는 과정이 되어지겠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죄를 질까봐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몰랐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이 4장 25, 42장 5절에서 볼까요? 욥기 42장 5절.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니. 그동안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려고 살고 예배를 드리고 늘 헌금을 드리고 죄를 질까봐 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재물을 드렸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크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늘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다는 거야.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지금 이 욥이요, 아브람 전세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아브람 못 봤어요. 모세가 아브람 인상,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걸 알고 쓴 거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아브람의 발끝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선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고대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 근데 이때 그 당시 윤리를 지금 윤리 가지고 아니 왜 남자 중심이야? 그 남편 중심이야? 이거 너무 뭐 페미니즘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아, 이게 윤리에 맞아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이건 좀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부터 4천년 전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윤리로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욥기를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완벽함을 설명하고 있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착했으나 의인이었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원래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지 죄만 안 짓고 사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냥 개인이 예물을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친구들이 와서 계속 너 죄 짓지 않았냐?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때 힘이 떼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아내들은 다 이상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시작해서 하와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상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세요. 공의를 통해서 내 인생에 큰 진노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고난이 임했을 때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이것이 작은 어떤 갈등적인 이유이든 인생의 큰 고난이든 물론 이런 거죠. 밤새 늘 12시, 2시 맨날 라면 먹고 늘 술을 먹으면 몸이 상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면 안 되고요. 그건 본인의 건강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막 손이 덜덜 떨려. 그거 기도하는 거죠. 사람 내려가게 달라고. 그건 술을 끓는 문제죠, 사실상.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공의가 임하여서 사법적인 공의를 행하실 때 공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한 사법적인 공의가 있고 그 연약한 그 사람을 그런 공의로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를 또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적인 공의가 있어요. 그를 회복을 공의를 행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면서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경고하니라. 여호와가 경고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선자들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 얘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아, 끝내 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싸! 이래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방만하게 신앙사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효자는 아우 나 부모 나 효도 좀 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아, 구원받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싸, 이것이 하나의 방만의 거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방종하고 살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징계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아래 뭐가 쭉 흐르느냐 굵직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한 본문 갖고 푸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슨 말씀인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남은 그 땅들을 지금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레위인이 첩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폭행을 해요. 윤간을 해서 그 여자가 레위인의 첩에, 레위인이 첩 있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왜? 레위인은 12지파의 경건의 지표예요. 거룩의 지표예요. 근데 그들이 첩을 지낼 정도니까 이것 또한 큰 죄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윤간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그 레위인이 그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 다 보내요. 물론 베냐민 지파에도 보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동참치 않았고 11개 지파가 모여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일이냐고 물어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앗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윤간을 해서 죽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그 기브앗 사람들 깡패들을 처벌할 것을 말을 해요. 이건 공유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사법적인 판단으로.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앗 사람들을 옹호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쪽 11개 지파에서 40만이 칼 쓰는 사람 40만 명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600명이 이렇게 일어나요. 끝낸 결론이 뭐냐? 결론이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되어서 11개 지파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함께 손잡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구름 끄는 거 불 끄는 거 경험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왔던 그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21장 17절 말씀.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에 대한 표현입니다. 21장 17절.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속상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들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그들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11 지파가 선을 베풀어요.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사기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구원의 폭이 구원의 반복은 없습니다. 구원을 원래 못 받은 것이지 구원의 반복은 없어요. 불신앙의 과정은 있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충분히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죽었지만 600명을 남겨서 그들까지도 죽게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래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면서 쭉 읽어보면요. 어쨌든 아내를, 여자들을 보쌈을 해서 이렇게 그들이, 베냐민 지파들이 존속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시지만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법적인 판단을, 공의를 분명히 행하시지만 회복적인 공의로서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충분히 공의를 향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실행하실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민족들과 사람들을 그래서 부르시면서 한 분의 기회를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구약을 봐서 구약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은 구약 없이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AD 390년경 카르타고 회의에서 비로소 신약이 완성이 되어져요. 한 곳으로 묶여져요. 그러니 초대교회로 말하면 한 100년 이내 사람들은 말했던 봤던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예언이 이분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분이 말을 하는데 시편을 인용을 하고 이분이 말을 하는데 모세를 인용을 하고 이분이 말을 하는데 계속 예레미야, 이사야를, 에스겔을 계속 운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을 향해서 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끝 부분에 누가 서 계시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시 오실 때 그 공의로서 모든 것들을 심판케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던 몸부림쳤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부족하지만 주의 앞에서 공의 판단 이후에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막 치유받고 행복해지고 막 엘리트가 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도용할 수 없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런 거 많이 읽히면 애가 지혜로워질까 봐 많이 외우게 하고 성경은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법적인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순종케 하는 과정으로 공의를 삼으실 것이에요. 우리 삶과 우리의 주머니에 현찰 들어오는 일들과 이런 일들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말라기가 믿어왔고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걸 믿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모든 공의를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믿음을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다면 말라기처럼 예배를, 제사를, 인생 자체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처럼 그렇게 공의를 향하셔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벌을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흐르는 큰 흐름이에요. 사이드에 있는 작은 얘기가 아니라 아주 큰 흐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순종하시고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그 말씀만을 계속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축복받고 아멘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오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승진이 빠르고 사업이 잘 되고 도라이였던 내 아이가 갑자기 1등에 되어지고 막 전세 2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20억이 주어지고 그게 믿음의 대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순종하는 과정이고 믿음은 순종하면서 여호와 영광을 보아나가는 거예요. 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뭘 받고 얻고 충전하고 한 겹을 더 얻게 되어지고 더 내가 좋게 되어지고 이것은 많은 교회가 복음을 오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순종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복의 과정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특별히 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만나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영접 시키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나가 전도해 보셨나요? 저 전도해 봤습니다. 영접만 시켜 보셨나요? 저 영접만 시켜 봤습니다. 다양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해 봤네? 저 전해 봤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남다 믿음을 드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좀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득한 교회예요. 교회라면 너무 좋아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복음 가득한 교회. 한국에 딱 두 교회 있어요. 하나는 웃음치라는 교회인데 뭐 이상한 교회 하나 있고요. 복음 가득한 교회가 복음 가득한 그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우리 월요일 날 페리저 스쿨 어린아이들이 과테말라에 가게 되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해낸 분들이 없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계속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요. 제가 번역해서 돌리면 무슨, 말은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야. 아 이렇구나. 땅바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에코파이 목사님인가요? 이런 사진들 또 계속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한 거 있죠. 단순하게 욥이 내 믿음을 좋게 하는데 믿음을 들여다가 큰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몸부림을 치고 우리 한 장 복음을 해서 뛰어야 되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고 또 인도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그것이 우스워 보이지만 훗날에 좋은 목회자를 당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목회자를 또 배출해낼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리고 14개 교회가 열두 지파 같지 않도록 뭐 나중에는 싸우고 지지고 먹고 난리예요. 이 지파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가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올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파들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소원 가운데 쓰임받는 14개 교회 특별히 근래에 세워진 우리 통영교회와 북포항교회가 잘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7월달 이어질 중남미 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두라스 과테말라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한나라 한대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제목들 붙잡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던 또 떠올랐던 많은 생각들 기도 제목들 붙잡고 받은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가는 응답과 생명의 증거를 바라보게 인담을 대주시옵소서.